참 현실적이면서도 아주 시급하고 또 어려운 주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인가, 기독교 세계관에 합당한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부합하는 지혜의 길인지 판단하고 또 판가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맡겨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 경우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여기 앉아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대학교 고학년이 되고 각 졸업해서 사회 초년병이 되고 그럴 때 가장 이제 시급하게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두 가지, 진로 문제하고 관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진로 문제, 저녁에는 관계 문제를 다룰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과연 앞으로 뭘 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가르칠지, 혹은 또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내 배우자로서 적합한지, 혹은 관계가 계속 갈 것인지, 가장 심각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제 경우에는 여러분의 나이대가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이렇게 이 진로와 관계와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확실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도피를 했습니다. 도피라기보다도 이 진로 문제와 또 제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의 이 관계가 막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고민을 막 하다가, 오케이, 군대를 가자. 군대 가서 생각할 시간이 좀 주어지겠지. 그래서 대학교를 전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어지기는 커녕 그 3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지나다 보니까 마지막에 똑같은 동일한 문제가 내 진로와 그 다음에 그 여자친구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그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한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이 그냥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오게 됐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제가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것에 좀 비추어 봐서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혹은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보시죠. 저도 그랬지만 요즘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결혼, 취업을 결정할 때 고민합니다. 친한 신이 좋다고 여기지는 사람일수록 이른바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찾으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어떤 학교를 가야 하는지, 어떤 직장에 지원서를 넣어야 하는지, 누구랑 결혼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를, 혹은 다른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고민합니다. 이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조언을 구하려고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라고 조언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한 수많은 설교가 있고요, 책이 수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공식이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내가 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꼭 발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는지 성경의 지혜를 세계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실제로 이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은 여기에는 좀 어려운 철학적, 신학적 주제들이 숨어 있어요. 먼저 그 사주팔자의 운수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의 그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7, 8년 전만 하더라도 사주팔자, 운수, 점 이런 거는 몇몇 대학가나 아니면은 참 보기가 그렇게 쉬웠던 건 아니었어요. 있었지만. 근데 제가 강의를 하러 서울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아예 그냥 지하철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쭉 앉아서 테이블을 쭉 앉아놓고 거기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고 가는 종로 3가 이런데 지하철에서 이 점을 쳐주는 거, 운수를 봐주고 사주팔자를 봐주는 것을 심지치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왜 잘못됐을까요? 왜 우리가 점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 옳지 않은 행동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물론 성경에서 점술이나 사주팔자를 보는 것, 접신 이런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판단하고 심각한 죄로 규정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귀신이나 아니면 다른 신에게 못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사주팔자나 점술이 기껏해야 확률이 낮은 통계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 점성술, 근데 고대에는 점성술이 발달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주팔자 비교해서. 근데 그 점성술을 비판할 때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가 어떻게 똑같지 않은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 실제로 그 동양 사상에는 이런 그 주역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떤 자연의 법칙에 비례해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운행되게 돼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 주역이나 운명 철학 혹은 동양 사상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농경 사회가 됐잖아요. 농경 사회가 되면서 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 달과 해와 이 세상이 그 기후가 변화되는 것을 잘 관찰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때마다 어떤 그 이 별과 달과 해의 이런 운행 규칙마다 계절의 이 순환에마다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법칙을 농경 기술에 응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이 동양 사상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자연이 인간이 자연의 한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분이죠, 물론. 근데 이 자연의 법칙과 똑같이 그러면 인간도 그런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의학도 그렇지만 이 동양 사상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어떤 축적된 지식, 통계적인 지식에 의해서 하나의 학문이 성립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역술이 점술이 발전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자연처럼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행동 때문에 확률이 낮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말 잘못된 거는 이 사주팔자나 점술이 잘못된 이유는 비인격적인 숙명론 때문에 그래요.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운명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방향이 이미 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주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인생은 그 사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운명에 이끌려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결정을 해도 이미 정해진 운명의 길을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노력하고 가난해 살아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될 사이로 태어난 팔자는 사주팔자 궁합을 보러 갔는데 상극이다. 당신들이 결혼하면 안 돼. 그러면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 결혼하기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주팔자가 안 맞아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이 또 아무리 노력해도 사업이 안 될 운명을 가진 사람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이 초월적인 인격의 개념이 없습니다. 인격의 개념이 없어요. 비인격적인 이게 숙명론이라고 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초월하시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팔자 같은 비인격적인 숙명론, 숙명론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어떤 하나의 정해진 길을 떠나서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할 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어떤 인생의 지도를 미리 그려놓고 나는 그거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 밑그림 대로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냐 하는 거죠. 이걸 생각을 좀 뒤집어서 다시 바꿔보면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다. 다 믿죠,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근데 내가 뭘 할지도 아신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앞으로 할 일이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게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내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는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앞에서 말한 사주팔자에서 말한 숙명론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를 일컬어서 보통 신학적 숙명론이라고 해요. Theological Fatalism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숙명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서철학 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고급 다음 주에 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이 예지 미리 아시는 것의 상관관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모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따로 드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실제적인 관심에 가르침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앞니를 아신다는 것 사이에 모순이 없다라는 것 정도로만 해두겠습니다. 사주팔자는 비인격적인 숙명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지나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개념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나 동양철학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 혹은 인간의 자유지 이런 것이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뭐라고요?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이 물컵을 들어서 강의 중간에 시원하다 이렇게 마시기로 스스로 내가 결정한 거죠. 내가 이렇게 결정한 데에는 어떤 다른 외부적인 조건이 없었습니다. 내가 갈증을 느끼는 것 외에는 이런 자유의지를 성경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들 앞에 진로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도 자유의지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수세기를 거쳐서 신학자들은 이 주제를 연구해서 모순이 아니란 것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건 그냥 신비다. 그냥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해결책을 고르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단순 선지식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imple foreknowledge.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미리 아신다고 해서 그게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필연적인 그런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신학적인 숙명론은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자, 첫째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아침 잔디에 깎을 것을 필연적으로 알고 있다. 예? 하나님이라면 전지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잔디 깎을 거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미리 수년 전부터 혹은 뭐 이 과거에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잔디를 깎고 있어요. 내 자유의지로 깎아요. 근데 C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잔디 깎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잔디 깎는 것은 필연적이며 잔디를 깎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잔디를 깎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었다면 나는 내 자유의지로 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고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었다. 이게 신학적인 숙명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못된 논증이 있습니다. 잘못된 논증 바로 C예요. 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잔디를 깎을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과 내가 잔디를 깎도록 만드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잔디를 깎도록 필연적으로 만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하고 C 사이에 내가 잔디를 깎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잔디를 깎는 것을 안다는 것 사이에 필연적인 논리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그러면 잔디를 깎지 않고 아침에 개를 산책시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A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아침에 개를 산책시킬 거를 알고 있었다 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좀 예화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등대 같은 곳에 올라가서 배가 가는 거를 가고 있다고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조대 가보셨나요? 아직 안 가보셨나요? 하조대 가면 이렇게 배가 가는 게 보여요. 배가 가는 게 보이는데 배가 어느 일정한 뱃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암초가 있기 때문에 배는 항상 그리로만 가야 돼요. 위에 있는 사람은 배가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디를 통해서 암초를 피해서 갈 건지를 보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 배가 아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등대 위에서 배가 어디로 가는 걸 알고 있다고 해서 배가 그쪽으로 가도록 필연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 단순 선지식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점은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주권자라는 사실이 동시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만한 기독교의 진리다라는 게 저희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뭐 단순 선지식 이런 거 잊어버리셔도 되고 기독교의 자유의지의 이론은 숙명론이 안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알고 계신 것과 하나님과의 뜻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신학적인 추론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긴 분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F 보세요. 우리는 자유의지대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맞아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외에도 경험적으로 우리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또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또 간증을 할 때 이 성경적인 뒷받침을 하는데 잠언 16장 9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십니다. 예? 그리고 3장 6절 같은 경우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구절들을 쭉 보면서 혹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들어서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딱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왔던 그런 견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실제적인 문제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실이 뭔지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자, A. 여기 나온 이름은 다 저희 가족 이름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라. 자, 수지는 지금 27살입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대학교 4년 때부터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이거 누가 좀 읽어주세요. 여자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크게.
지금 27살이고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도 예수를 믿고 싶다고 말하고 교회도 가끔 다니는 정도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수지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결혼할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수지도 이 남자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지가 어느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알아가면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지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만일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혹은 지금 만나는 남자가 신앙심도 별로 없어 보여서 헤어지고 난 뒤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하나님은 정작 내가 이 남자랑 살기를 원하셨다면 어떻게 하죠?
네, 여러분 실제적인 문제죠. B. 3열 집사님. 우리 집사님 같이 생기신 분.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형제분 중에 한 분이 좀 읽어주세요. 상범 집사님.
3열 집사님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자녀들이 둘이나 있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남자는 신앙심이 워낙 좋아서 소문이 난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요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집을 이사하면서 전에 다니던 교회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 곳에 교회를 정해야 하는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침 주변에 이웃이 다니는 교회에 왔는데 아는 사람도 몇 있고 목사님도 좋으시고 교회도 건강한 사역을 하는 것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깊은 이 집사님은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면서 만일 그렇다면 뭔가 확실한 사인을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합니다.
네, 뭐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C는 다시 또 우리 여자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기숙이 제 안에 있는데
3열은
3열이고 네, 3열은 3열이고 네, 여자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기숙이 가지고 고등학생입니다. 어려서부터 선생님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적성검사나 성격검사를 하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선생님 직업이 항상 가장 적절하게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로 가야겠다고 오래전부터 마음먹었죠. 주변 사람들도 선생님을 하면 잘하겠다고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막상 고등학교 3학생이 되면 학교 공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성적은 점점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아 과연 사범대학이나 교회에 지원할 수 있을지도 막연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에 교회에서 주관한 수련회에 다녀와서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수련회에 오신 강사는 선교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시면서 모두 다 선교에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숙이도 얼떨결에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좋아하고 되고 싶은 선생님보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려운 길이니 가지 말라고 말리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좁고 힘든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D. 뒤에는 제가 읽을게요. 정훈 씨는 요즘 헷갈립니다. 정훈 씨 부모님이 오래전에 정훈 씨가 목회자가 되도록 서원을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대학을 각 졸업하자마자 신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적성에 맞지 않아 1년을 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 신학교 담당 교수님도 그 당시에는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세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한 몇 년 동안 돈을 벌다가 그만 IMF의 여파 때문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해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도 다녀보고 조언도 구하고 금식기도, 성경통독 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 같아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헷갈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훈 씨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였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과연 어머니의 서원 기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마흔이 가까우는 지금이라도 목회자로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위에 들어드린 예화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화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첫째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심이 깊다는 거죠. 둘째는 여기 덧붙여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거를 놓칠까봐 초조해한다는 겁니다. 왜 초조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 자체가 신학적으로 뭔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어떤 닷에 여기 점이 있죠. Missing dot라고 해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떤 하나의 점을 딱 찍었는데 우리 지금 엉뚱한 데다 지금 점을 찍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초조감, 이런 불안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좀 한번 비평을 좀 해보길 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자체와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 등이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란 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하면 보통 세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이 우주적인 섭리를 가리킵니다. 우주적인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우주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계획되고 있는 모든 이 일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막거나 간섭하거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실 것이 아닙니다. 창조나 구원 같은 사건은 여기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이 창조하신 이 피조기 안에 혹은 인간 안에 주신 도덕적인 명령을 가리켜요. 도덕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현재, 과거, 미래를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두 번째로 도덕적인 뜻을 가리킵니다. 바운더리라는 거죠. 예? 바운더리, 도덕적인 뜻. 어떤 것을 하지 말라, 어떤 것을 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명령들을 가리킵니다. 명령들의 합을 가리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이상적인 인생 지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여기 아까 제가 여기다 그렸죠. 각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세 번째 생각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가리킵니다. 근데 세 가지를 다 가리치면 특별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우주적인 섭리나 도덕적인 명령보다는 내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런 것을 알고 싶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여러분 이름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삶의 청사진이 기록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내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뜻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한두 가지씩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즉 성경에 나타난 도덕적인 한계가 어딘지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행을 도둑질해서 가족을 먹여 살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보라 그래요. 상황. 하나님이 한쪽 문을 여시면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쪽 문을 여신다. 예? Open door, close doo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보고 상황이 몰려가는 쪽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말합니다. 성령의 평안을 느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숙한 신앙인과의 상담을 해보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라. 발견하려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개인에게 소망을 두시고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뭔지, 하고 싶은 꿈이 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봐라. 그것이 도덕적으로, 예를 들면 은행 강도를 하고 싶은 소원이 된다. 그거는 도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한 그거는 정당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상식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상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좋은 선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길급은 우리와 달라서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있지만 언제나 상식을 무시하도록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자연적인 사인을 구하라.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사인을 구하라. 보통 제가 이제 양털 뭉치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 나가기 전에 두려워갖고 하나님한테 사인을 구했어요. 내가 양털 뭉치를 가지고 정말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아닌지. 처음에는 양털 뭉치만 줬고 땅이 마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땅이 마르고 양털 뭉치 똑같은 건가? 땅이 젖고 양털 뭉치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초자연적인 사인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 초자연적인 사인을 구했더니 정말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증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이 주변의 여러 간증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뜻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이런 표지판들 이게 도로 사인이라 그래요 보통 예? 로드 사인이라 그러는데 이게 표지판들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더니 아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게 이 목사님도 좋을 것 같다 혹은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다 라는 게 우연하게 일치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어떤 사인들 사이에서 일치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도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정을 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대학이나 B대학이라는 결정을 할 때 A대학에 지원했는데 합격을 했다. 혹은 삼성이냐 LG냐를 지원 두 개가 했는데 두 개가 지원을 했는데 삼성이 합격을 했다. 그러면 LG는 떨어지고 그러면 삼성이 갖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적인 확신. 여러분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해보라는 말은 한두 번쯤 다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어떤지 확인해보라.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안에서 내리는 결정도 선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내가 어떤 죄가 있고 예,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기도원 가면은 일단 죄부터 고백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 뭐라고 그러죠? 그런 그 심리적인 압박을 내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된 게 혹시 내 안에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전에 잘못했던 그 죄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다시 해놔라. 이게 보통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듣는 대부분의 메시지예요. 자, 근데 저는 이제부터 이것을 저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전통적으로.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렇게 또 잘 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과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옳은 일인지 그렇게 혹은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려서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부부한테 가서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물으시면은 꼭 남편 버전하고 아내 버전은 따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결혼하기로 결정하는 것과 아내가 결혼하기로 결정하는 것 사이에는 뭐가 이게 좀 차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 경우에도 그래요. 제 경우는 선교단체에서 제 아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심이 굉장히 깊어 보이고 제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귀한 자매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만나기 전에 거의 남자들의 특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이 하나님한테 사인을 구했답니다. 나중에 안 얘기지만 하나님한테 어떻게 사인을 구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 선교단체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한다거나 같이 어떤 한 공간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어요. 같이 밥 먹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사인을 구했냐면은 내가 이 남자하고 오늘 단 둘이만 하루 동안 밤 둘이만 세 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짝이라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세 번 같이 있었대요. 제 아내에 의하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저는 여기서 비평을 좀 가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원리들을 사람들은 성경적인 원리라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게 성경적인 원리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말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혹은 특정한 뜻을 특정한 개인에게 알리실 때 직접적이고 초월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이나 바울의 회심 사건이나 아나니아가 바울을 인도할 때 예? 바울이 눈이 멀어갔고요. 다메섹으로 갔을 때 다메섹 맞죠?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이 벗어지게 하라. 눈이 떠지게 하라. 직접 요나 같은 경우에도 직접 계시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직접 초월적으로 계시하셨는데 그게 특정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특정한 방법을 계속 그렇게 사용하도록 의도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규범적으로 우리가 원리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원리적으로 그것을 따라야 할 그런 성경적인 원리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거기 보세요. 성경이 특별하게 기록한 사건을 우리는 원리적으로 적용을 해서 오류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라고 물은 예가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권면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이 지식, 우주적인 섭리적인 지식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현재 과거 미래를 알고 계신다.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의연이를 향해서 의연이는 이런 전공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발견하도록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어떤 직업을 할 수 있도록 혹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성경의 권면이나 성경의 원리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앞에서 제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할 때 그 증거 구절들이 대부분 잠언이나 시편이나 아니면 신약에 나오는 구절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할 때는 이게 아니라 missing dots를 발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지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덕적인 원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도덕적인 원리를 발견하라라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오늘 프린트를 못해왔는데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모든 사도들이 얘기한 걸 보면요. 이 도덕적인 뜻과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해를 안 끼치고 도덕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 것인가 할 때 이것은 도덕적인 그런 boundary, 틀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저기 나오는 처녀들 중에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처녀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사건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도록 원리적으로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하죠. 세 번째로 이런 방법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이 내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을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요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따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말은 성경의 권위를 실제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주관적인 인상이나 성경 외에 다른 기준을 더 의존하게 만들어서 결정을 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이 내 인생에 말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없는데 구체적인 뜻을 발견하라고 말한다면 성경 외에 그 구체적인 뜻을 발견하는 그 기준을 따로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성경의 해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갖 주관적인 해석을 난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뜻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뜻이라는 얘기입니까? 내적 인상이라는 얘기예요. 내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런 뜻으로 나한테 인상을 심어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직통 계시를 받았다 라는 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인 원리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어떤 느낌과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는가, 여기에 이 긴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한다면 성경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관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관적인 인상은 주관적인 인상에 불과합니다. 임프레션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공개적으로 혹은 원리적으로 될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원리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학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실제적으로 내가 결정한 궁극적인 책임이 내 자유의지로 내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성경에 깊이 묵상하고 어떤 성경이 요구하는 분별하도록 요구하는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는 그런 결정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주관적인 인상이나 그런 원리들에 의해서 내 책임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원칙을 제시하는 집단 혹은 그런 사람 그런 사상이 나로 하여금 만약에 그게 실패하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도록 결정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나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진짜로 발견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신학적인 숙명론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볼까요? 예, 신학적인 논리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 하나님이 선하시긴 분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자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우리 결정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맞아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전통적인 논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때. 근데 여기 보면 D, E, F.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우리가 자유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다 각각 그 나름대로 명제들이에요. 예? 동시에 믿는 게 모순이 아닙니다. 근데 이 D, E, F를 한꺼번에 믿는 것도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되지 않은 명제들을 한꺼번에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이 논리적으로 실제적인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G는요, G를 보세요. G는 보세요. 이 각각의 명제들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맞아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자유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묶어서 하나의 논리적인 필연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G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싱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당위성을 전제하려 한 명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도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줘야만 할 필연적인 의무가 없으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알아야만 할 필연적인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나중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때려치우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선한 계획이라고 밝혀졌다면 그렇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은 암시하거나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지, 하나님이 개인을 향한 선한 계획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걸 우리가 지금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플랜을 찾아라. 그거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는 더 높은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창세전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뜻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구체적인 인생의 청사진까지 발견하시길 원하는가? 이거는 저는 NO!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이게 하는, 영성에 있어서 특별히 속박하고 우리를 잘못된 종교로 얽매이게 만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도덕적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할 만큼 성경이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자, 실제적인 이유로 네 번째 전통적인 방법은 취약합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써서 결과가 좋거나 성공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실패하거나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설명해야 돼요. 나는 분명히,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었나 보다. 다른 데 있었나 보다. 다른 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그래서 다른 거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패한 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했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을 할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 뭘까요? 불확실해지잖아요. 또 그러니까 점점 더 불확실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할수록. 성공하면 문제가 없죠.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어.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할 수 있지만, 아니면, 보통 말하면 이게 내가 뜻이라고 믿고 했던 결과가 아니게 나오면, 우린 그걸 또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는데 사업이 망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더 낫고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하나님의 뜻 중에 방법 중에 하나다, 계획 중에 일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때 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했다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죠. 여기서 덧붙여서 실제적인 전통적인 방법은요, 두 가지 좋은 옵션이 있는데, 지금 내가 삼성에 지원했고 LG에도 지원했는데 둘 다 합격 통지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방법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근데 그 둘 중 하나를 정해 불안과 초록 불필요한 초조함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A 회사 삼성에 가서 잘 되면 괜찮은데 삼성에서 잘 안 된다. 뭐 승진도 안 되고 관계도 어렵고 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아 LG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내가 뜻을 잘못했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이런 방법들은요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이런 방법들을 써서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성경과 무슨 상담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요. 이거는 평상시 믿는 사람들의 사소한 일에 내리는 결정과 그 결정 과정이 차이를 낳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 일과 그렇지 못한 일 사이에 판단 과정이 일관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배웠죠. 이원론적 영성이라는 게 이거예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결혼, 뭐 직업, 네? 진로 이런 거는 어떤 특별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특별한 자문을 구해야 되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뭘 내가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내가 뭘 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재정 상황에서 이걸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이런 일상적인 결정 과정과 이 결정 과정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따로 이게 이원론적인 영성이라 저는 생각해요. 이건 더 영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거고 이거는 덜 영적인 거고 덜 중요한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개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원리고 인생의 하나의 바탕이고 이 두 개 다 동일하게 동일한 결정 과정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해서 혹은 도덕적인 명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 과정이 프로세스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위성한테는 설치해서 TV를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그거하고 내가 어느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안 가져야 되는지 결정 과정이 다르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다는 겁니다. 이건 덜 중요하고 이건 더 중요하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면 자 이제는 이제껏 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실제적인 이유에서 전통적인 관점을 비평해 봤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라고 묻는 거는 물음 자체가 이 점 찍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묻는 것은 지혜로운 물음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런 점을 딱 찍어놓고 얘가 지금 내가 찍어놓은 이 점을 발견하는지 안 발견하는지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안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과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등의 물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물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덕적인 뜻 안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 내가 이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건가? 라는 거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처녀를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려는 하나의 경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묻는 것은 이미 도덕적인 바운더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바운더리 바깥에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결정 과정의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점, 내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 이거를 발견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뜻 안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일한 과정, 성경, 영적인 상담, 개인적인 소망, 환경, 내적인 상 이런 것들은 다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툴이에요, 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현명, 거기 밑줄 짝, 그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까? 이 모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통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지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안에서 거의 무한한 자유예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바운더리 안에서는 자유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 자유지를 사용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절과 단어를 연구해보면요, 이 사실이 금방 드러나요. 한번 집에 가서 연구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온 구약의 구절들과 신약의 구절들을 그 문맥에 맞춰서 잘 보세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내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플랜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알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이미 우리 인생에 충분한 만큼, 할 만큼 계시로 우리한테 주셨어요.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결정의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자유가 있고, 이렇게 목표를 수정하면요,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면 전통적인 방법보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초조해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미성숙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삶의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 일을 결정하는 것과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과 지혜롭게 결혼, 직장, 직업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결정하는 것과 사이에 영적인 합리성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이런 일은 물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 일이에요. 하지만 결정 과정 그 자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 선교단체나 교회 행위를 반대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등 신앙생활이나 제자훈련 과정 중에 이거를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보는 단체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요, 성경이라는 이 성경의 도덕적인 원리를 알아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에 신천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보다는 성경 외에 다른 주관적인 기준을 따로 세우라라는 그 연약한 기반을 더 만들어서 가는 그런 이 훈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개인적인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 저는 전통적인 방법을 성경적, 신학적, 신학 실체적으로 비판했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또 교회사에게 다양한 면에서 공헌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제 요지는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자유를 주는 성경적인 지혜의 원리가 있는데 요즘 교회나 선교단체가 성경적인 원리보다는 오히려 검증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방법을 더 선호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을 내봅시다. 성경이 어떤 도덕적인 명령이나 원리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영적인 합리성의 근거에서 나름대로 선택할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뜻 안에서 내린 결정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여러 가지 동등한 대안이 제시될 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왜? 성경 전통적인 방법은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뜻이 한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의 지혜를 보면 모든 대안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을 택하고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결정해서 자유의지로 서서 결정해서 책임을 지고 할 것을 우리한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찾지 못해서 초조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자료 수집, 평가를 하고 생각하고 적절한 근거를 찾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충분히 계시되었고 지혜를 사면서 영적 합리성의 근거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수단도 주셨다면 굳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온갖 주관적인 방법보다 탁월합니다.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 하면 무슨 내적으로 인상, 주관적인 인상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한복음이나 사도서신서를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깨닫는 것을 주로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있도록 성령께서 옆에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미리 결정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 발견하도록 이렇게 인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밝혀주시고 상황도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지 결정은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대신 결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지난번에 읽어드린 것처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받았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새롭게 된 지식과 성령님도 주셨고 그분의 뜻을 이것을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믿음도 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은 상황도 주관하셔서 우리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내린 결정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지혜 방법으로 결정하면 무엇을 하든지 도덕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확신과 자유를 맡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통해서 이런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분